고린도전서 본문 1장 25절에서 26절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본문을 봤는지 상기하는 의미에서 24절부터 그때서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참느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받은 소명이 어떤 것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받은 자신의 직분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자기가 말을 하겠다는 거죠. 바울은 일찍이 빌립보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람이 사람 보고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문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자기 자신에게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삶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의 소명의 삶 속에서 보고서 닮으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받은 소명이 뭔가? 첫째로 바울은 청지기의 소명을 받았어요. 이 청지기라는 말은 25절에서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명이다 또는 뭐 사명이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원래 이거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그 우리 영어의 이코노미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 영어 중에 왜 헬라에서 온 것도 있고 라틴에서 온 것도 있잖아요. 이것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코노미라는 것은 결국은 살림을 잘 효과적으로 추스려가면서 산다는 거죠. 뭐 가정살림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교회 살림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낭비가 없이 잘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이방인의 선교의 소명을 그와 같은 살림에 비유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림을 사는데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청지기로서 맡은 일을 행하는 자라, 주인의 종으로서 직분을 받은 자라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게 주신 자기가 받은 것입니다. 직분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소명을 성취하는 자다. 그렇게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역자라는 건 뭐냐? 사역자라는 것은 청지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분을 뭐 높이기 위한 일을 한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지시와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이 언급되는 것은 소명이라는 말이 언급된 까닭은 그 직분이 어떤 뭐 자체의 타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갖는 그 직분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가족의 공급을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라 그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치면 뭐 목사라든지 장로, 뭐 집사, 운영위원,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재직들이 자신들의 타이틀을 내세워서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맡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반드시 교회일만이 아니고 가정이라든지 자기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책임의 영역이 여기에 속합니다. 청지기라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내가 셈을 할 때가 올 것이다. 청지기로서의 직분과 우리의 소명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계산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청지기 소명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 그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나요? 청지기 소명의 참 가치는 뭔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항상 그래서 신실해야 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된다. 지혜가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데 그냥 너무 더 몰상식하게 한다든지 누가 봐도 그 상식적인 것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식을 활용하고 지혜를 얻어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령의 가이드를 받고서 그래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청지기 기쁨을 잘 이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를 닮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청지기 직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학자들, 바울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울의 신학이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청지기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를 하려면 그런 걸 더더욱 깊하는 것이 더 우리 실제 삶에서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의 청지기직의 삶 속에서 흘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청지기 삶에서 주셨던 격려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가깝게 그와 동행하면서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바울의 청지기 삶을 보고 본받을 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신밀하신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천 라이프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삶을 사는데 지루하고 생동감이 없고 조그만 일이 생겨도 가슴이 쿵쿵쿵 뛰기만 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한숨 속에서 한탄 속에서 맨날 그렇게 산다면은 그것이 바울의 청지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하시겠냐. 바울의 삶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해야 된다. 그것이 영생의 체험이에요. 죽은 다음에 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바울의 청지기 직분의 삶을 보고서 그를 본받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인생을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밀착해서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런 것이 있어야 뭐 교회다니 맞도나고 뭘 해도 힘이 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도 우리를 디스카리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심지어 이 강단에서조차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비복음적인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정으로 구원의 생명의 기쁨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그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의 그 청지기직을 잘 공부하고 배워서 그것을 흉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것을 다 보상하신다고요. 내 삶에서 능력이 흐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날마다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흘렀던 생명의 그 비결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부족하고 세상의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일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 견딜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바울이 또 받은 소명은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과거에 여의 때부터 감춰진 건데 이제는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 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복음이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전파됐다고 바울이 이렇게 익사이트해서 얘기한 것은 그냥 뭐 자기 성교사에게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전 세계로 전파되는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새 시대가 개막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 시대냐 하면 이 새 시대는 닫힌 세대가 아니라 열린 시대라 해요. 열린 시대. 인류를 구출하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도 감추지 않고 온전히 오픈되었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부여되는 주어지는 구원에 따라 그것이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서 새 시대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 새 시대의 생명의 문 속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다 새 생명의 문이 다 열려있다. 근데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가? 십자가에 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해 계신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영원한 새 생명의 영역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같은 새로운 부활 생명의 새로운 다이멘션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이 비밀이 열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까지는 다 비밀로 되어 있었다 하거든요. 영어로 미스터리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그 비밀이라는 말에서 또 나온 거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비밀이라는 말은 사실은 신비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비밀이라는 것이 비밀은 가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열려졌다, 오픈됐다. 그러니까 알려진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왜 이 복음이 그동안 신비한 비밀로 감추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유대인하고 이방인과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하는 구원 프로그램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냥 구원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셨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처음부터 확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표현해요. 그래서 만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구렁텅이에 빠진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 덮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세우셨냐. 단계적인 구원을 세우는데 그 단계적인 구원에 가장 두드러진 신뢰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머지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 세상으로 알려졌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구약시대에서 가려졌는가? 엄밀한 의미에서 가려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개돼서 나타난다 하는 것은 몰랐지만은 그것은 계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은 구약에서 여러 번 언급됐어요. 앞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일이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종의 노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방의 빛이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향한 빛이 된다. 무엇에 대한 빛이냐면 자기들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빛을 바라게 된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열방에 빛을 비추는 일을 여호와의 참 종과 또 여호와의 참 이스라엘에서 오시는 예수님, 참 이스라엘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물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이방 나라를 향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 소명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이 우상 숭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왔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멸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만세전부터 세웠던 약속을 취소시키지 아니하시고 만국의 소림이 온 나라를 지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시아가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소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를 게을리하면 그것이 뭐 교회일이든지 개인일이든지 뭐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 아주 통째로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증언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왕조는 망했지만 다윗의 후손은 남게 하셔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짓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도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불신실이 왜 오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개인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을 오해했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잔뜩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악감이 있다든지 인간관계가 나쁘다든지 가정 문제가 심각하다든지 단순히 태만 하다든지 생각과 마음이 뒤틀려 있다든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자신을 괴롭힌다든지 남이 모르는 깊은 죄에 빠져 있다든지 뭐 이유가 많겠죠. 신앙적인 자세가 나빠서 뭐 악한 교우들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영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느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어. 왜 교만했느냐? 자기들이 선민이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이 있다.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율법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국가로 자기들이 아쉬워서 이렇게 찾아와서 빌면서 온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와 편견 때문에 우울주의에 빠졌고 배척주의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면 너희들은 선민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따라야 된다. 우리의 문화를 따라야 된다. 우리 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음식비율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런 식으로 배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동일한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자기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에 다른 사람들도 그냥 대등한 입장으로 들어온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이 어떤 특권을 누리면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 자처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아무런 차등이 없이 들어오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신약교회까지 문제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니까 사도바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아주 싫어했고 베드로가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을 아주 문제로 삼고 아주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싫어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보자기에 여러 가지 먹지 못할 이방인을 상대하는 그런 음식이 있었는데 그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싫어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의 복음이 제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그 서로에 있는 율법의 담을 다 헐고 관습의 담을 헐고 종교문화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스케줄에 나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것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맡았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통해서 이 일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전환점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새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신비한 비밀이에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방식으로 이방인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뭐 일찍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예언이 됐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메시아로 태어나는데 말이죠. 그 존재를 믿지도 않고 맞이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마태복음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뭐 다른 예를 든다면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제사 제도들. 그 제사 제도가 언젠가 예수님의 아들에서 단번에 once and for all 끝나버린다 하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이 항상 있을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성전 자체가 바빌론에서 완전히 파괴되버리고 나중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됐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황폐하게 되어버리죠.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게 하실 것이거든요. 제사장은 예물을 가지고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를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죠. 그런 것을 통해서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동시에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 제도가 바라봤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전에는 과학에는 전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비밀이 그러나 이제는 그의 성도들께 나타났다. 이 놀라운 비밀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고 지금도 전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우리들도 그와 같은 구원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이 언제 이와 같은 신비한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서 참 그것을 알게 됐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신비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경탄할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내가 뭐 교회 다닌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뭐 그냥 구원 받았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과거가 어떤 것인가, 나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나의 과거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가? 이 구원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비밀로 있던 것이 나에게 펼쳐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장대하고 신비한 것인가? 그 뜻이 얼마나 크고 고아한 것인가? 얼마나 거창한 것인가? 그 은혜가 내게 왔구나.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걸 왔구나. 우리나라에 왔구나. 지금 전 세계로 그 복음이 번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귀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신비한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 주는 청지기식의 그 소명에 대한 나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 바울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계시한 것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격 속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자기가 받은 대로 충분하게 그 계시를 설명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에게 뭐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아느냐? 그 비밀로 가졌던 신비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들어있는 계획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골로새 지역에 신비종교가 있었습니다. 신비종교라는 것은 자기들끼리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으면 우리 클럽에 들어오라. 들어오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그런 비밀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비밀은, 분자 비밀은 없어진 거다. 공개된 것이다. 복음의 비밀은 신비종교에서 자기들 멤버들에게만, 그 사이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알려진 신비한 복음의 멤버들이라, 공개된 진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복음을 믿으면서 이것을 알리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복음적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를 이루어오신 것인데 왜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제가 이렇게 사실 집을 3월 초에 떠났어요. 그래서 뭐 이제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 오기 전에 그 다른 도시에 좀 몇 군데 들렸어요. 좀 이런 말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서글픈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다녀보니까요, 그 교인들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목사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참 만족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이 참 없더라고요. 다들 그냥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힘들어요. 아,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서 내가 메시지를 듣는데 내 평생에 그렇게 잠이 쏟아진 적은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눈이 마주칠까봐 그냥 내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려고 애를 쓰고 막 나를 꼬집고 그냥 이렇게 막 성경책 폈다 들었다 이렇게 잠깨려고 그렇게 하는데 막 쏟아지는데 가자. 그게 고통스러운 일 아니야. 이거 완전 고문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만나면 내 이 말을 해야지. 여러분, 설교할 때 잠이 그렇게 쏟아지면은 왜 자기 돈까지 주면서 와서 고통을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수입을 푹 자세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내가 당해보니까 도무지 못할 짓이야, 이게. 근데 이상하게 설교가 딱 끝나니까 종종 시청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돈인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피곤해서 그럴 수 있고, 뭐, 설교가 너무나 말도 안 되니까, 뭐, 졸릴 수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 정도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분 계세요. 괜찮아요. 뭐, 저, 근데 다른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할 때 그렇게 자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도시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분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은혜피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 다 동의할 수 있는 얘기들이야. 뭐 나도 그러겠다 싶더라. 뭐 대부분은 목사님들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감명을 받은 것이 있어. 그런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괴로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맡은 청지기 직을 잘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다 밥 먹고 뭐 살기에 다 바쁜 사람들인데 시간을 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께 가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 바로 우리 힘드시면 우리 구역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 나가가지고 한 사람은 그 개인 성경 공부를 하고 불신자께 가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혹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사를 하신 분들이 있긴 그렇게 또 해명을 해주고 그것을 자기 일로 삼더라죠. 대개 교회가 싫으면 그냥 다 싫어버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각자가 맡은 소명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천 라이프의 생명 있는 삶을 사시려면은 아무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가 보기 싫어도 또 옆에 교우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구역에 멤버들이 내 뭐 속상하게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가 많더라도 뭐 다 있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다 병든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어떤 면에서 환자들이죠. 우리가 다 있잖아요.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사람 있어요? 한 분이라도 병든 곳이 있죠. 생각이 뒤떨어졌거나 사상이 오염됐거나 무슨 죄가 있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을 잘 깨닫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소명에 신실한 것을 제가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격려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소명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을 더 잘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훨씬 더 겸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전도나 선교는 바울 같은 사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신비한 비밀한 복음을 수여받은 우리 모든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자들은 메시아의 공동체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비밀한 구원이 우리에게 대낮처럼 펼쳐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대낮의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치고 있나이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영롱한 빛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나이까.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주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만세전부터 계획했었던 구속의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다시 또 우리에게 더 알려주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그 진리를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생동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역정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보다 나은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